제4부 영
1장 성령과 믿는 이의 영.
오늘날 믿는 이들은 사람의 영의 존재와 영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가장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외에 영이라는 것이 있음을 아는 믿는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의지를 영으로 착각하거나 기묘하게도 자기의 영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우매함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믿는이가 하나님과 동역할 줄 모르고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며 어떻게 사탄과 싸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영의 일이 요구됩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생각하는 사상과 지식과 상상, 감정 속의 느낌과 애정과 애호, 의지 속의 뜻과 의견과 결단이 있다는 것 외에 또 영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과 이 영의 직업과 일과 능력이 어떠하며 영이 활동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오직 이렇게 해야만 믿는 이가 육체의 혼이나 몸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과 혼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강하고 힘센 혼의 지각을 가질 뿐 죽어있는 영의 존재성을 모릅니다. 이러한 우매함이 죄인 될 때부터 믿는 이가 된 후까지 계속됩니다. 이러므로 믿는 이가 영의 생명과 육체에 속한 것을 이긴 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영을 쫓아 행하지만 때로는 혼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의 요구를 모르고 어떻게 영을 해방하고 어떻게 영을 보양하며 영에게 어떤 지각이 있으며 이 지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들은 영의 생명을 속박하고 혼의 천연적인 생명이 변함없이 활동하는 이것을 믿는 이의 생활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심각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이것은 일반 믿는 이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높고 깊은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충성스러운 믿는 이들은 죄악을 이긴 체험을 가진 후에도 영의 일을 모르므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생각으로서 영성과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감정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들이 몸 안에서 일종의 타오르는 느낌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지의 힘을 쫓아 결심하고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이를 미혹하여 자신의 체험을 중시하고 자기의 신령함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아의 생명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라게 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 그의 체험이 영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노정에서 참되게 진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성령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점진적으로 영의 기능과 일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 죄인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위로부터 영의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이는 사람이 타락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영이기에 영의 거듭남, 곧 새 영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영이고 인간도 타락한 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 이전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직접 교통하도록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타락하여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덕성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은 그의 타락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잃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탄처럼 타락하였고 어둠 속에 떨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교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장의 영이 영원히 존재하듯 범죄한 사람의 영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지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그의 타락은 그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도덕도 어떤 문화와 율법도 타락한 인간의 영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의 위치에 떨어졌으므로 어떤 것도 그로 다시 영이 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즉 영의 거듭남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죄인에게 주어 그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이것은 영 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 속에서 시작되고 중심에서 둘레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일하는 사탄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사람의 어두워진 영, 곧 본래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통하도록 정해진 부분에 생명을 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 그 안에서부터 사람의 혼과 몸에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한 면으로는 사람으로 새 영을 얻게 하고 다른 면에서는 그의 낡아진 영을 살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거듭남을 말할 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요한복음 3장 6절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는 이 영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범죄치 못한다. 비록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더럽혀질 수 있으므로 거룩히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때 곧 죽고 혼미케 된 우리의 영을 살렸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 이러므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영의 사망이고 거듭날 때 우리가 얻은 것은 죽었던 영의 되살아남입니다. 또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었던 것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욱 아담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새 영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개선하려는 것이나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나 소위 부흥의 회개 등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찌하였든 사람의 행위는 결코 자신의 영을 살릴 수 없고 새 영을 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죽은 것입니다. 낡은 것을 아무리 수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낡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히 종교를 연구하고 도덕성을 실천해도 그의 영을 살릴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 영만이 사람의 낡아진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 영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영을 살리려는 것은 모두 죽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이로 자칭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성경은 수차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원문에서 조예로서 더 높은 생명 혹은 영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을 때 거듭나서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믿는 이가 나중에 누리기 위한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영성상의 일종의 기능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후에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발육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거듭난 후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에 속한 것을 제해버리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거듭남. 거듭날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사람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예비하십니다. 십자가의 일은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이 일을 죄인의 마음에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일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십자가이고 이미 성취된 것을 다시 사람 속에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사람에게 체험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실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이고 사람에게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죄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갖게 하는 지위를 만들어주고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성령의 일은 십자가로 창조하고 이룬 것을 죄인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게 합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일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은 일할 근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의 일 또한 죽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효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구원을 이룬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 이루신 것을 얻도록 사람에게 직접 일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거듭남이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이의 거듭남은 성령이 십자가의 일을 그들 안에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의 영 안에 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집행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이해가 두뇌에 의한 것이며 성령께서 그의 영 안에서 그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해한 것은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단지 혼의 자극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거듭날 때 성령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 한 단계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부터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니느웨인들이 새 영을 얻는 것과 성령을 얻는 것을 같이 두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은 믿는 이가 새 영을 얻는 것으로서 그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얻은 즉시 이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새롭게 된 사람의 영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믿는 이들은 새 영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의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들이 자기가 얻은 영이 새 영인 것을 모르듯 그가 새 영을 얻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믿는 이가 거듭난 지 수년 후 그가 부흥되거나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거듭날 때 인격체로서 그의 안에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노케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근심은 성령의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믿는 이라면 성령은 항구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이의 속에 있는 성령의 상태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 속에서 성령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 속에서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과 믿는 이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새 영이 없다면 성령은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심판된 세상 안에서 거룩한 비둘기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새 창조가 발견되어야 비로소 성령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거듭났다면 그는 새 영을 받은 동시에 영구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도록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새 영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영원히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듯 성령의 내주하심도 또한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자신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아는 것은 복이 드물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은 즉시 성령께서 그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능력과 범사의 주로서 그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적습니다. 많은 갓 거듭난 믿는 이의 진보가 늦고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점으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자의 우매함 때문이거나 아니면 믿는 이 자신의 불신과 충성스럽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만일 주님의 종들이 성령께서 사람 속에 거하는 교리는 신령한 믿는 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을 영적인 위치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로 새 성품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나중 부분은 앞부분과 동일하게 아름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새 영을 얻는다는 약속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믿는 이가 죄를 깨닫고 주님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는 이것은 은혜 시대의 한 가지 특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을 그분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믿음과 충성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날과 오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일만 알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진실성을 모른다면 그는 구약에 있는 사람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과 오순절 날의 반대편에 거하는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령 믿는 이의 우매함으로 그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격체로서 자기 속에 거하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거듭나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믿음으로써 하반절의 약속을 취한다면 그 약속은 상반절의 약속과 같이 영광스럽게 그에게 응해질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단지 거듭나고 새 영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강하고 기쁨에 찬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비밀과 이 약속을 모른다면 그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주로서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그는 끝없는 진보를 가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신실하다면 그의 영이 새롭게 된 날에 그는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거듭난 후에 성령은 신령한 단계로 그를 안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 안에서 그를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도록 늘 그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성령의 지위를 모르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멸시하고서 임의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는 이는 마땅히 이러한 핍비춤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거룩한 임하심을 존경하며 그분의 역사를 허락하며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서 조금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성령과 사람의 영. 우리는 사람이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이미 믿는 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일을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거듭남의 참뜻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혼과 몸이 어떤 자극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영 안에 발생한 새로운 일입니다. 거듭남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새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영을 얻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두 개의 너희 속에 두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사람의 영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온 전체가 성전 같다는 것을 본바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사도의 뜻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바깥들은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활동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로 예표됩니다. 이 비유로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입니다. 거하시는 분과 거하는 처소는 그 성질이 동일합니다. 거듭난 후에 사람의 거듭난 영 외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육신 모두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분은 건축자이시며 또한 거주자이십니다. 그분이 건축을 마치기 전에 그분은 결코 그 안에 거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건축은 그분의 거주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건축한 곳에서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거룩한 관유가 사람의 육체 위에 부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모든 부분을 그것이 어떤 부분에 속했든 성경은 통틀어서 육체로 보신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은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혹은 육신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의 각 부분뿐 아니라 육신의 각 부분 안에도 성령은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영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영 안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관유는 육체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듯 성령도 육체의 어떤 부분 속에도 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육체와 다른 관계가 없고 오직 다투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육체와 구분된 어떤 것이 있지 않는 한 성령은 결코 사람 속에 거할 길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육체와는 다른 새 영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관보다 더 깊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임을 모른다면 그는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외면적인, 즉 영을 떠나서 혼이나 육신 안에 혹은 육신의 바깥에서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곧 속임당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그분의 일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한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즉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또한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영을 떠나서 꿈과 이상과 어떤 음성이나 감정을 추구한다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는 자신이 평안한지 은혜를 받고 진보했는지를 보기 위하여 자주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해가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와 다른 믿음의 가장 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의 영 안에서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이는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결코 자기의 내적인 사정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영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휴장 뒤에 계시면서 사람으로 믿고 경외하라고 하고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듯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도 역시 혼과 몸으로서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참된 영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생각 속에 많은 사상과 이상이 아니고 감정 안에 많은 불탐과 즐거움과 기쁜 느낌도 아니며 육신이 돌발적으로 밖에서부터 온 어떤 능력에 의해 충동되거나 부딪히거나 만진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인 영 안에서부터 발한 생명입니다. 참된 영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더욱 깊고 느낌보다도 깊으며 육신의 지각보다 더욱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참된 영을 쫓아 행함은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영의 활동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에 어떤 특이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느낌보다 더 깊지 못하다면 이러한 체험들은 모두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영에서 성령의 일로 인한 결과만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기타 모든 것은 일종의 사상이나 감정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생활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성령과 동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 안에 있으나 사람의 영과 구별되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화합본 성경에서 언급된 어떤 부분의 영이 성령이고 어떤 부분의 영이 사람의 영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역자의 말에 의하면 원어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고 영이라는 단어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이러한 뜻을 가진 영이라는 단어 앞에는 성을 추가하여 성령을 뜻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영이라는 단어 앞에 성자 뒤에 콜론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옆에 콜론표는 무슨 뜻입니까? 화합본 성경 처음 몇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단어이든 그 단어 옆에 콜론표가 있는 것은 원어에서 그 단어가 없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단어를 추가한 것은 원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 콜론, 영이라고 한 곳은 원어에서 성자가 없고 다만 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자는 성경 역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명확히 성령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영이라고만 했습니까? 영이라고만 한 많은 부분이 성령을 가리킴을 우리가 압니다. 예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등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부분을 영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13년 캐나다의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월간지에서 플루스트라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 강론한 여섯 메시지를 수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원어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는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하면서 성경에서의 성령의 여러 가지 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는 성경의 앞뒤 문장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영이라는 단어를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기묘하다. 이 큰 제목이 있어서 학문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신약을 쓸 때에 특히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문자로 써야 할지 소문자로 써야 할지를 표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 영을 대문자로 쓴 곳은 모두 성경 역자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의 전문가들은 어떤 곳에 영을 대문자로 써야 할지 어떤 곳을 소문자로 써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대문자로 쓴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소문자로 쓴 영은 성령이 아닌 성령 외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어에서 영이라고만 한 곳은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고 원문의 정관사도 보아야만 어떤 부분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필요로는 신약에서 영이라는 단어에 성자를 추가한 것은 역자의 해석일 뿐 번역한 것이 아님을 알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우리가 감히 그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사람의 영을 겸하여 말한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성령과 믿는 이의 거듭난 영이 얼마나 분리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는 이의 영 안에 일하기 때문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사람의 영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영입니다. 그러나 영은 단독적으로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함께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성령과 동역하는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속에 일하시는 부분도 역시 영 안에서입니다.